전능하시며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 가운데 살게 하신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옵나이다.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의 참복됨을 저희가 처음 믿었을 때나 오늘 이렇게까지 믿음의 길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느끼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참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장막 가운데 특별히 죄 가운데 사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어찌 저희가 곤고한 인생임을 부정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주의 말씀의 거룩한 뜻에 따라 저희 심령을 살피고 세상을 바라보니 주께서 보시는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요 소망 없는 세상이요 멸망과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나이다.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사망의 징후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화이금 짐승과 같은 무지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조명하심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주께로부터만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사옵나이다. 분별의 영과 주 앞에서 생명의 베푸시는 능력에 따라 주 앞에 살아갈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주 앞에서 날아가도록 날마다 저희 걸음을 이끄시고 찬송 속에 거하시며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곤고한 인생 속에서도 느끼고 확인하며 우리가 위로를 맛보게 되옵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의 빛 되시고 등불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 뒤에 일들을 모든 일들을 뒤로 남기고 주 앞에 다시 저희가 회집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소망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이데우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신앙의 기본적 도리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늘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사오매 이 시간에 주께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지혜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앉은 분 누군지 아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얼굴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도 모르시죠? 이름도 기억하시고. 10년 다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알고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하이데우 요리문답 27페이지 이 교재 있으시죠? 예, 교재 있고 오늘 나눠주는 그 자료집 다 받으셨죠? 예, 27페이지에 제2부 우리의 구속에 대해 관하여 그 가운데서 제5번째 주일 12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12문부터. 11문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은 다 잊으셨죠? 그간의 그 쉼이 있으니까, 쉬는 동안에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므로, 지식의 그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잊으신 줄을 압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나눠드린 이 자료집도 같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잘 보관하고 계세요? 보관만 하세요, 보관만. 12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1부에서 배웠던 내용은 비참함임이죠.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보자. 목차를 보세요, 목차. 목차를 보게 되면 제1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래서 11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늘 유리문답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2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2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2문 정도, 혹은 사도신경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서문인 21문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의 이 기본적 도리를, 기본적 영적 진리를 12문부터 22문 사이에 밝혀놓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문부터 사도신경 강해가 들어가는데, 그 사도신경의 강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세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기초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자에게 교회를 세우실 때그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과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속의 은혜를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내용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고백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적 은택으로서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복,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자가 교회 안에 누려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 그것이 이제 구속에 대한 내용으로 잡히고요. 그런 자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실현해가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인생의 삶의 내용을 구성하고 목적을 제시해주는 제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라고 해서 나머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 감사에 관해서는 감사의 도리에 관한 기본적 신앙 진리를 86문과 91문 사이에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십계명 강해와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강해로 이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전체 흐름 안에서 제2부, 우리 구속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7페이지. 27페이지. 그럼 제가 12문의 문답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뤄야 합니다. 12문 내용을 공부할 때첫 번째 들어온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 의로운 심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심판의 성격이 이제 의롭다. 대체 그 의로움은 무엇인가? 심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사람이 한번 사는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이유는 뭔가? 가령 이제 인간이 죄인이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면 타락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치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면 안 되는가? 이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거의 끝부분에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타락한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는가?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하심이, 그 권한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면 하나님께 용서하신 거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할 또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이 없죠.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을 이 가타부타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행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심판을 하시죠.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심판을 행하시죠. 그러면 남는 질문은 뭐예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도 되시는 분이 심판을 행하시니 그분이 선하신가? 그분이 선하신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의문이 나와요? 그왜 선하신가? 선하신가? 이 말은 뒤집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극갓 피조물이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벌써 두 가지 개념 있죠? 극갓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극갓 피조물이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그거를 그냥 용서하셔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옳다 그러다 말할 자 없을 터인 유일무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께서 어찌하여 심판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있으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설명하라. 따라서 이 부분의 의문 때문에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시거나 아니면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과 자유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닌가. 따라서 기독교 하나님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배우러 와서 흔들리는 신앙에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죠.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왜, 그렇죠? 지난번 텀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 텀에 공부한 내용에 의한 답이 뭐죠? 언제 우리가 그걸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심히 괴로워, 답답해지니까. 그 답이 뭘까요? 자. 아까 인사하신 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문제를 푸세요, 빨리. 의논해서 푸세요, 토론하셔서.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입니다. 대질문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이런 걸 물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죠.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풀어야 되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이해가 바로 정립돼야 바른 신앙의 양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자, 첫 번째, 1.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무이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시다. 이 진술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OX.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심판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명제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말하기 쉬운 것은 뭐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죄를 죄 없다 그냥 묵과하시면 공의의 어긋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또한 공의 하나님으로 그의 본성상 하나님의 공의 되신 속성상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으나 공의의 속성을 네가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공의의 속성으로 이 문제를 풀죠. 이렇게 답변해 나가요. 답변해 나가요. 근데 그렇게 답변하는 답이 만족스럽고 시원한가요? 글쎄, 누가 몰라?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건 알지. 심판을 하신다면 왜 하신다? 공의 하나님께 하신다. 그건 알겠다고. 심판의 기준은 뭐다? 그게 거룩성이다. 그건 알겠다니까. 심판을 하신다면 공의의 속성에 따라 하신 줄 알겠지만 심판을 왜 하시냐니까. 용서하시지 않고. 질문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왜 하시냐?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십니까? 왜? 그게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당연히 공의의 속성에 따라 하겠죠. 당신은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 즉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할 따름이지 그 심판을 왜 하십니까? 이런 답은 안 하신 거죠. 공의 속성이니까 하신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는 못 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나 공의의 속성 때라 그걸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소 자기 본성에 충돌이 되니까 모순이 생겨서 못하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의 실현의 방법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 그 요령의 논리 단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것은 용서 그 자체는 심판을 전제해요? 아니면 심판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심판을 하고 난다면 아니라 심판을 없는 거로 치는 거죠. 심판을 없는 거로 치신다고 용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인간이 죄인됨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뭐죠? 형벌을 내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냐 이게. 죄의 선언과 정죄죠, 정죄. 그러니까 정죄하시는 것과 실제 형벌을 내린 것에 차이 있어서 정죄하시나 형벌을 안 하시는 게 용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죄를 하시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게 용서인데 지금 질문의 초점을 그렇게 조금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 정죄하시겠으나 형벌을 면하시는 사랑을 베푸실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한 가지를 혼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질문이 질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요. 그분이 스스로 용서하시겠다면 용서하실 수 있다. 라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명제는 초월과 영원 안에 속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다. 다시 말하면 뭐와 관계없이 온 이 세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권능이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뭐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요. 이 세상이 스스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초월해 계신 분이라 절대 유일한 잔존하신 분이라 그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그 자유함의 절대성을 볼 때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세상 속에 자기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뜻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월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심에 창조하실 때 창조주 자신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죠? 그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 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으로 주신 바가 되셨어요. 약속으로 주신 바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며 자신의 뜻을 이 피조물에 향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신 바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정죄와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은택으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창조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자신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었어요. 그 뜻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 뜻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범죄한 사실에 대한 정죄와 형벌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바 된 그 뜻 가운데 있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하여 이 창조된 세계 바깥에 본래부터 있으신 절대자이시며 지존하시며 자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들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비추신 뜻에 대하여 그 위에 놓고 자신의 죄악상에 대한 정죄를 거부하거나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판단할 인간의 권한과 위치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논리의 출발점 기반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질문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님이 어째 공의 심판하시니까 사랑이 있으시면 그냥 없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 있지 않은가? 라는 식의 논리는 바로 뭐와 똑같으냐면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질서를 떠나 내가 그 위에서 판단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어느 위치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에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고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세상을 줬는데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에 미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용서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디다 놓고 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 위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야 될 이유로 제시하는 모든 논리의 개발의 궁극적인 근원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그 마치 이 세상 바깥에 자신이 창조주의 위치에 있느냐. 튀어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의 자기 위치를 믿고 튀어나가 하나님께 좋은 자여 충고자여 대등한 변론자로 자신이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든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깊고 교묘하게 이와 같은 논리라는 입장 안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하여금 불신앙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걸 알게 하신 이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이치는요 이건 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심에 대한 그거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중생자만이 깨닫습니다. 중생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요 이 믿으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심령 속에 갖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학, 바른 신학이죠. 바른 신학적 사고가 성경을 기초로 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자에게 비치는 참 지혜라. 이것을 부정하는 자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겸비한 자라. 이것을 인정치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 합니다. 교만하며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죠?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동산 중앙에 남아있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령 그러시더냐?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럴 리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것 아니? 라고 말함으로 이미 미혹의 초점이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넘어간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라는 그 행동의 결정이 이미 이 바깥에 튀어나와서 떠먹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지혜자요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이라는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게 피조물의 본분이거든요. 그게 피조물의 본분이라. 그런데 그 본분을 거부하고 그걸 명하신 하나님 뜻의 순전성과 참지와 선하심을 판단하겠다고 뛰쳐나가서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고 신관을 뒤틀고 그리고 나서 따먹는 행동의 결정을 스스로 하였으니 그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한 거죠. 그게 죄의 성격이라. 죄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을 벗어남입니다라는 내용이 넘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논리나 행동이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방문할 줄 놓는 게 바로 죄라 이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게 다 죄죠. 그 같은 죄의 성격이 그대로에 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 자유가 있으신데 어찌하여 용서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이 질문 전체는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의 복음적 진리에 대한 그 위협이 되는 것 같으나 그 질문 자체의 출발의 기반은 인식의 기반은 이미 뭐죠? 아담과 하와의 죄, 창세기 3장과 똑같은 죄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죄인 줄을 알지어라 이렇게 가르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깨닫고 회개할 것이로되 그렇지 않은 자는 뭐죠? 절대로 이 말을 받지 않죠. 왜죠? 그 자가 이미 어디에 있기를 원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으니 거기에 앉아버려 고착이 된 사람이 내려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고 하겠는가에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판단하겠다 되었으면 그래서 세상 철학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나에게 보이라 증거라 그러면 보여주게 나에게 믿겠다 똑같은 논리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 안에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 자신의 피조물의 본부됨을 알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캐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자기가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여기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정되는 하나 성경 이외의 다른 외적 권위를 나에게 보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성경 이외의 다른 외적 권위를 나에게 보이라.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 이외의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해주는 또 다른 외적 증거니 그자가 하나님보다 높지. 그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지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하는 위치에 놓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또 다른 외적 증거를 요구하니 끊임없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계속 놓고 그거로 하나님을 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라는 자의 논증의 출발이요 기반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죄악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똑같은 논리 기반으로 사람의 죄성을 끌고 자꾸 열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다 옮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알죠? 성경 스스로 얘기합니다. 성경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 스스로 얘기한다고요? 못 들었는데요. 성경을 읽으셔야 듣죠. 그 말이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다가 주 성령께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들어옵니다. 덮으면 과연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스스로 자증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자증성. 셀프 테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실 뿐이지 하나님 되심을, 이분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렇게 되면 죄란 것이 단순히 오늘 나 오다가 빨간불인데 지나갔지 하하하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세상도 아는 죄라 이게. 그거 잘 지키니까 내가 의롭지 그게 아니라 이거 말이죠. 그거 잘 지킨다고 그건 세상도 아는 의라 이거 말이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실사 그랬어도 그건 세상도 아는 도덕적 의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죄란 도덕적 의나 시민법적인 의를 넘어서는 영적 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근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에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왜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이 뭔가요? 창세기 2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17절만 같이 읽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15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죠? 에덴 동산 주사 그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사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모방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은 통치의 권위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위를 입히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심에 대한 모방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는 뭐죠? 하나님 형상? 그것은 번개가 쳤는데? 별일 없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의 그 생명을 제가 안전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점에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 형상 첫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다 잊어버렸다고 하셨으니까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는 전인격적 측면에서 전인적 측면에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살며 그렇죠?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이 뭘 나타내죠? 인격성을 나타내죠. 그 인격성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자료로 삼아 우리가 해나가는 자유의지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과 영혼을 갖고 자유의지라는 선택적 입장을 해나가는 나갈 때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따라 우리가 선호가 있는 것이요 따라서 행동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인격적 요소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처럼 감정과 이렇게 복잡한 구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해나가시는 인격체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한 특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 이런 인격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특성을 우리가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요.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니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자로 하나님께 최초의 창조함을 받았죠. 이 전체 창조를 가르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부, 성자, Father, Son,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내적 관계는 사람을 홀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홀로 지은 것이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자손을 번성케 하심으로 인해서 가족을 짓게 하시니 이 패밀리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죠? 거룩과 의와 진리의 결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연합성을 구현하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요. 원래 의라 모습이라.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죠? 사모함이 안 생기세요? 오늘 이상하세요? 첫 시간. 거의 석고상이야, 석고상이.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구 강의하는 것 같아. 지금 장학관들이 다 앉아가지고 장학관 앞에 강의 심사받는 느낌이에요. 배우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 인상을 이렇게 눈을 가리게 뜨고 이렇게 지금 뭐라고 질문해도 그냥 저 혼자 학생을 가상에 놓고 문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학생 하다. 제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다 없어집니다.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난 일이 뭐가 돼요? 가정이 어떻게 됐죠? 깨지죠. 형제가 형제를 살육하는 모습으로 죄의 결과가 미쳤고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상실했죠? 거룩도 상실하여 의도 없는 자요 진리도 모르는 자로 우리는 다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그것이 상실해버렸는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자요 감정 있는 자요 의지가 있고 인격적 자유성을 누리며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상실한 거룩이 회복되어가는 거고 의의가 회복되어가는 것이요. 진리가 회복되어가는 것인데 이 거룩과 의의와 진리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사랑의 회복의 공동체적인 현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들의 관계를 예배서 5장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비유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원래적인 창조 안에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 회복을 주께서 어디서 실현해 가시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가시고 그 가운데 부부간의 이 사역의 역사가 가정 안에 미쳐 지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부터 연합되어져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나가는 것이지 가정으로부터 교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역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친한데 교회끼리는 왼수끼리 있는 거예요. 교도 관계는 우리가 참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의 힘쓰며 해야 되는 뭔가. 우리 성경을 구원받는 건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다네. 구원받았다 카더라. 그거로 그냥 살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남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어 써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구원의 의미를 몰라도 구원받았다고 남들이 나한테 카더라. 그러니 뭐예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처럼
곤고한 신앙생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 끼리끼리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죠. 자기 신앙의 진보도 없죠. 믿음의 원리가 뭔지 모르죠. 그냥 관심 그냥 사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신의 삶에 주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비밀들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 이런 복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 주 앞에 다시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이 너희는 다스리라, 2장 15절에 지키며 다스리라 말씀에 통치의 권위를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 통치의 권위를 입히실 때 우리에게 그가 지으신 이 인격성, 이성과 감정과 의지 가진 자요 자유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성에 따라서 통치의 권위를 입히셨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성을 받았죠. 이미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2장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영생하는 실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나무 실과.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주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거라. 온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속에 이와 같은 복 누림이 어딨냐 말이에요. 인간의 절정의 위치, 존귀함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주께서 인자와 모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나이까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피조물의 피조물됨의 본분, 너희 생명이 너희 것이 아니오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것을 일깨워주고 인간이 자칫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보호책으로 하나의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울타리. 이게 바텀 라인이에요. 넘지 말아라.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걸 넘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손해가 미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거 넘으면 하나님이 손해되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너를 양보해서 축복하지만 여기 넘지 마. 그런 의미로 주신 거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100번 넘어도 하나님은 아무 손해가 없으시다니까. 피조물이고 창조주 차이. 말씀으로 지으시면 그냥 취소. 해부리 끝나고 다시 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거를 넘지 말아라. 넘으면 네가 정녕코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경계의 말로 우리에게 방종에 대한 마지막 그 선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방종에 대한 선까지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죠. 근데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타락성의 죄성의 적나라한 모습 외에 뭐겠느냐. 주께서 따라서 심판을 해가신 거고 그 심판의 공의성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그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신의 뜻을 보이신 바 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약속을 가르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을 가르쳐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순종할 경우의 결과와 순종치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신 바 되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달라진 약속이라 해서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아시니까 결국 우리가 미혹보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미리 아시지 않는가. 그러니 아시면서 왜 그걸 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라고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어디다 갖다 놓고 묻는 일이에요, 지금? 창조주체 갖다 놓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세계 안에서 미래를 미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예요. 그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며 주신 복락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책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면서 왜? 이 얘기는 이미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변명하고 모면키 위하여 자신을 어디다 갖다 놔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지극한 선하신 뜻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 대한 뜻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나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거에 대하여 이를 제기하는 위치로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이미 죄악의 본성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왜 선악과를 주셨으며 뭐 다 묻는 질문 성격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사 그러시고 또 주께서 주신 행위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이 약속하신 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공의로운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지 않습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 다음 나와 있죠. 12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또한 영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밑에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형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고 사는 것은 잠깐인데 한번 죽은다면 심판이 있고 심판은 영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벌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형벌이 어떤 거죠? 영원한 형벌이 아주 끔찍스러워요. 참 무서운데 계시록 20장 혹은 21장 이렇게 묘사가 좀 돼 있거든요.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8절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으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곳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사망도 음부도 거기에 다 집어 던져주게 된다.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을 받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몸은 없고 영혼만의 형벌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같이 받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악인도 부활하여 형벌을 받습니다. 의인도 부활하여 몸을 갖고 영생에 살고 악인도 부활하여 몸을 갖고 몸과 영혼 안에서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형벌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죄가 익숙한 만큼 심판에 대해서도 별 의미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형벌로 몸과 영혼 앞에 주는 형벌이니 그걸 묘사하기를 영원한 불못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못의 고통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그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지극한 고통을 묘사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에게 주시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12문의 질문은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것인가? 이 형벌을 피할 것인가? 이것이 죄를 아는 자의 가장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다시란 말은 어느 걸 상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 이전에 창조의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타락 이전에 다시 창조의 그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입을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요, 가장 큰 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답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지 아니하시면, 즉 의로운 심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합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주는 답은, 그 형벌을 피하는 길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가, 공의의 심판의 의의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것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의를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기준이 만족되기 위해서 값을 치료할 일이 누가 치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말이죠. 따라서부터 같이 읽으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읽으면, 많은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엄준성, 엄격성을 얘기하죠. 홀이라도 남김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형벌의 공의의 충족성은, 만족성은 완전한 죄값의 치름에 있습니다. 이 완전한 죄값의 치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형벌의 두려움 앞에서 피할 길을 찾을 길은 무엇인가의 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눠진 핸드아웃 14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잠깐 차 한잔 하고 하시죠. 5분 정도 쉬었다가 핸드아웃. 자, 그러면 14페이지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거, 죄에서 구하심 첫 번째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거기 써있는 내용은 굉장히 요약되어 있고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구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쓰여진 그 한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은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그죠?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외우지 않아도 뜻을 잘 논리적으로 정리하셔서 이렇게 쭉 풀어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한 문단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까지 한 문장씩.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 이후에 상태가 어떻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상태에서
복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비참한 상태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라는 표현을 쓴 거죠. 복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상태에 있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비참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문장. 우선 인간은 본래 의의를 상실하였으며 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한 문장 더 내면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이 되고 만 것이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해야죠. 첫째, 1. 비참한 상태 1.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본래의 의의를 두 자로 줄이면 원의. 원의. 그 신학적으로는 용어로 그냥 원의 이렇게 말합니다. 원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의가 뭐죠? 원의? 원래의. 아니, 그게 글자풀이 말고. 정말. 아니, 유치원에서 묻는 거지, 그거는. 유치원에서. 대남포교회에 거룩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성도께서 어찌하여 그리 답변을 하셔서 저를 좌절과 낭망 속에 있게 하시나이까. 자, 원의란? 원의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 누리던 의예요. 그게 원래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던 의의 상태. 그의 상태는 거룩과 의와 진리의 상태라 했던 순전한 상태를, 즉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를 원의라 얘기합니다. 그 원의를 상실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뒤틀려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졌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성 측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죄 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상태에 놓여야 되게 됐다. 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게 뭐냐면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원죄. 즉 원죄를 갖고 이 세상에 낳게 되어졌다.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상태지 무엇이 없냐면 오염되어 부패한 상태를 가르쳐서 우리가 부패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뭐가 부패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을 고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부패한 성품을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가정해 보십시다.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요. 멋진 로봇을 만들어놨어요. 아, 근데 이 로봇이 말이죠. 부패했네. 죄를 져요. 로봇을 만든 나를 나의 명령에 충실치 않고 이게 죄를 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로봇을 붙잡아다가 다시 공장에 놓고 뜯어서 뭐를 바꾸면 될까요? 로봇의 행동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칩이 있으면 그 칩을 하나 딱 빼가지고 이건 못하겠고 불량품이 아니라고 버리고 좋은 칩으로 다시 이렇게 끼워 넣으면 그럼 로봇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졌던 부패한 성품을 빼어내고 새 성품을 집어넣는 칩을 바꾸는 부품을 교환하듯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갖고는 우리를 고치시는 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중생한 자가 되었을 때 수협에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이 잠재운 동안 뇌수술을 해내오신다든가 여러분의 심장을 바꿔놓으셨다든가 우리들이 어떤 신체의 어떤 기관을 바꾸시지는 않으셨어요. 몸은 그대로 있는 몸이요. 영혼도 그대로 있는 영혼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졌던 영혼을 그 영혼은 불량품이니까 그 영혼 빼버리고 잠자는 동안 잠시 마취시킨 다음에 새 영혼을 집어넣어주지 해서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죄 나면서부터 부패하여 죄 지은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 앞에 새로운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부패한 성품이라 그것이 의의 성품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패한 성품이란 실체 자체가 부품 갈듯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본래인 내가 인격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 본래 나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나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내 영혼을 통하여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는 어떤 행동 원리가 항상 악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갔는데 주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중생시키시고 놀라운 신비한 내적 역사를 베푸심에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내 의지와 감정과 의성을 통제해 나가며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의 방향이 나에게 전에 없던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그 원리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게 됐어요. 똑같은 몸이요, 똑같은 영혼인데 이 영혼 안에 역사하여 영혼이 자기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해 나가는 통제의 원리가 주의 말씀을 달게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이성에 있어서의 각성이 생기고 감정에서 찬송할 때 눈물이 주룩 흐르게 되며 그리고 의지 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발적 의지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내적 변화의 역사를 내 행동을 통제하는 영혼의 원리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신비한 힘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신비한 힘은 영혼 자체나 몸이 바뀌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동일한 영혼 안에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냐면 중생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으셨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새 성품에 따라 살아간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드러낼 때 아,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얘기가 그래서 부패한 성품, 죄에 오염된 부패한 상품은 그 자체 안에서 즉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는 자유 원리의 자유 의지의 선택이 그걸 지배하는 영혼의 통제 원리가 항상 악만을 선택하는 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선을 선택해 나가도록 순종해가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열리게 되냐? 영혼이 바뀐 게 아니고 몸의 우리 자체 실체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신비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상태에 놓이게 됐고 그 결과 죄에 대한 심판과 놓이게 됐다. 그래서 죄의 오염과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 죄의 형벌.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세 가지 측면이 나온 거죠. 하나는 의의 상실이요. 두 번째는 죄에 오염된 상태, 부패한 성품으로 죄에 오염된 상태에 등장하며 따라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됐으니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됐다. 영원한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결국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비참해졌다. 죄로 인하여 비참해졌다. 그 말이 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도소이다. 과연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사망의 종노릇한 자였었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망과 죄와 사단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이 비참한 상태가 경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바꿔 놓으시고 나서도 이 비참한 상태의 경험적인 경험을 여전히 우리에게 놔두고 계세요. 이 비참한 상태의 경험 외에 새 성품의 경험도 우리에게 주어져 안 주어져요? 주어지죠. 중생 역사로 인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사단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유한 자로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걸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 도우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우리에게 이 비참한 상태의 쓴맛과 고통의 맛을 여전히 맛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하세요. 그냥 놔두신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은혜임을 깨우치사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유시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에 따른 역사예요. 하나님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셔서 우리를 비참한 상 구원받았다고 한 상태에서 인생살이가 어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대한 쓴맛을 자꾸 보게 하시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불완전해서 그러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근데 이 말을 왜 하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말 같죠. 하나님 완전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불완전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시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 그러셨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왜 김 목사는 생각지도 않는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왜 불완전하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까지 자꾸 강조할까? 그런 의미 들죠? 그런 의미 들어요? 저를 실문하실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시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므로 인간이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또는 구원받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인간이 선택한 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시는 것이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확 죽은 자에서 산 자를 옮겨놓으신 하나님이 산 자가 죽음의 맛을 이렇게 보도록 인생을 놔두신다면 그러면은 이게 논리가 안 맞지 않는가. 죽음에서 건지셨으면 건진 자가 생명만을 맛보게 하셔야 이 논리가 이게 맞다 그래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 자가 여전히 죽음 맛을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죽음에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이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는 예스 그러면 구원하시고 아니요 그러면 안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간의 의지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원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인간이 구원을 받겠냐? 예, 받지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요. 불순종하면 비참한 상태에 다시 돌아갈 텐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니까 비참한 상태에 오는 것이다. 인간이 비참한 상태를 자꾸 자기 의지와 선택에 따라 돌아가듯이 구원도 본래 자기가 받을까 말까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에 기초하여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전적으로 뭐죠? 죽음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하고 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를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적인 은혜를 고백해요. 그렇게 된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은 자가 어찌하여 죄의 비참한 상태의 쓴맛을 여전히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죽음에서 건져 영화의 상태로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상태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육신 가운데 살게 하시며 점진적으로 거룩한 부르심의 의미가 모두록 경험케 하는 성화의 단계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문제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지혜에 관한 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각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구원하였다. 구원한 이 복락의 목적성을 너에게 실현하기 위하여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섭리 가운데 만질 때 네가 구원에 참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초하여 나의 영광의 찬송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지구한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만진다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한 선함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삶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라고 한 가지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결정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인생 중에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로마서 8장과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인생 속에서 비참한 고난과 슬픔과 사망의 징후로서의 아픔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결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요 나를 붙들어 가신다. 하나님 너무 슬프고 고단스러운데 저를 건져주세요 울부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고난과 슬픔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인내하라 견디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에 대한 은혜의 때를 바라보라. 그 소망을 붙들고 참으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상황의 해석을 바꾸라는 것이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바꾸니까 세상의 고통인 것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욕심인 것이 놓아지니 고난의 짐도 함께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절대 고통과 절대 고난과 가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가 광야 40일 동안 의복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신 은혜에 대한 빛도 보게 하셔서 전에는 도저히 은혜라고 하지 못했던 그 빛이 은혜의 빛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을 계속 깨달아가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슬프고 힘든 참 억척 같은 참 고단한 인생이야 싶은데 그 사람은 다른 비밀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 사람 한 가지만 붙들게 나가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내 인생의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낙원을 부르실 그날을 소망지 붙들고 살아가니까 찬송 속에서 그렇게 고백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남들은 다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긴 인생 100년 살기 원하는데 이 사람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주께서 살게 하신 날까지 살 것인지요. 내가 언제 부르신 즉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 보면 그가 40세에 하늘나라 갔건 80에 갔건 이 사람 눈에는 오직 뭐만 보이냐면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살아갔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40이냐 80이냐보다는 그 두 번째 문제라. 이 사람 눈에 보니까 저 사람은 주 앞에서 부르심의 십자가의 인생살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짐을 내려놓고 낙원에 이르렀구나. 내게 주신 날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주께서 내게 주신 내 날이 그 내게 주신 날 속에서 내가 이 공간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짐과 어떤 환경으로 앞으로 장래 일들이 다가올까 그 생각을 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어떤 비극과 불행이 갑자기 다올지 모르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인생일 뿐이에요. 오늘 주실 약속 오늘 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인 줄 아니까 우리 날마다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생으로 주께서 정하신 날까지 사는데 살다 보니 80이고 살다 보니 100살인 거예요. 살다 보니 어떤 20이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거죠. 주의 나라 갈 그날까지 내가 주의 믿음 안에서 이 소망으로 산다. 그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께서 이제야 비로소 이 노종에을 비로소 안식해 하시나이다. 주여 내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께서 제 주신 바 된 영생의 소망 그 죄에서 거룩해 하신 자유하심 하나님의 원유의 회복 그걸 바라보며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이 고백 하나 딱 남는 거라고요. 사는 삶의 모양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그거를 경험케 하시고 그거를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 속에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숨긴 뭐? 보화 그거를 본 순간 모든 것을 팔아 그거를 샀다 해. 자기 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것으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빵이 있어 사는데 어떻게 다 팔아요? 빵이 있어 먹고 살잖아요. 장래 염려도 있고 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의미를 그것에 맞춰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써 불러 가시면 어떡해요. 아직도 쓸 것도 많이 있고 곳간에 아직도 꽉 차 있는데 내 영혼아 이제부터 만족히 즐기자. 누가 보면 나오죠? 12장인가 13장인가? 그 내 영혼아 이제 마음 놓고 즐기고 쓰자 할 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미련한 거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있을 것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딱. 그래서 주께서 신자에게는요, 그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그 의미를 귀결 짓도록 해석의 눈과 깨달음의 눈과 안목을 열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열어보는 순간 성경이 있는데 전에 몰랐던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은혜가 달리 들어오는 거고, 그런 것이고, 성도들 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달리 보이는 것이야. 달리 보이는. 그렇게 해서 하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럼 결국 그 모든 것의 귀결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찬송을 받으세요. 라고 주께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찬송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마지막 호흡에 주여 제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마지막 호흡 속에 남긴 그 한마디로 이 세상을 내게 뜨게 되는 거죠. 주의 부르심 따라 그 날을 다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순간 다시 눈떠보면 어디에요? 천상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천상의 교회로. 아, 그 천상의 교회. 주의 몸된 낙원에 천상의 교회로 내 영혼이 다 옮겨졌는데,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바울도 있고,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눈에 그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 낙원으로 이렇게 옮겨. 그럼 그곳에 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육신 가운데 수고를 많이 했도다. 그 수고가 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비참한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있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온 인생이죠. 비로소 참 안식이 있죠. 안식을 구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지 그 안식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안식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안식 구하는 자는 그 안식의 의미가 없다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부터, 거기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거기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하여 내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이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는 죄의 용서와 폐기 그리고 의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또한 모든 형벌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태로부터 놓여짐을 의미한다. 인간의 비참함은 죄와 사망을 두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속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놓여짐을 의미한다. 먼저 죄에서 구속됨이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죄를 용서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죄를 폐기시킴을 의미한다. 사망에서의 구속이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세상의 재앙과 비참함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하며, 또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서의 놓여짐이 아니라 놓아짐을 의미한다. 놓여짐은 이게 놓는 거고, 놓아짐은 풀어주는 거죠. 아, 우리말이 어려워요. 놓아짐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해 내심이, 그 비참한 상태 뭔지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란 것이다. 그럼 구속의 은혜는 도대체 내용이 뭐로 될까요? 아까 것의 반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는 몇 가지 요소로 요소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죄를 용서하심,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심, 그리고 의의 회복을 베풀어주심.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에서 죄를 용서하고 없애버리신 것이요, 적극적 측면에서 의의 회복을 이루어주, 채워주시는 것이죠. 죄의 용서와 폐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 안에서 있습니다. 다르죠? 죄의 용서와 폐기는 십자가의 주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의 회복은 주께서 사시는 동안 죄 없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자로서의 그의 적극적인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그의 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형벌과 그의 비참한 상태로부터의 놓여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모든 비참한 상태로 놓여지는, 비참함은 죄와 사망을 두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놓여짐이요, 죄의 놓여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놓여짐을 의미한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폐하졌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먼저 죄에서 구속됨이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돌리지 않도록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고, 죄가 더 이상 우리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폐기해버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이성과 지성과 그다음 감성과 의지를 통제해가는 통제 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폐기함을 의미한다. 사망에서 구속이란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세상의 재앙과 비참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한다. 또한 육체 죽음과 영체 죽음에서 놓아짐을 의미한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나머지 12문의 설명 부분의 못한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죄로 인하여 놓여졌는가를 오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게 하셨사옵나이다.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성이 결코 사랑에 충돌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비참한 상태에 놓여짐 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각각에게 행하신 사는 날에 이미 정하신 바가 있을 터인즉 주께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 터인데 하루하루 사는 동안 육체를 향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용한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은혜를 베푸심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새로운 고백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부지런한 마음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그대 삶의 자리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